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존재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됨을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문제는 성령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다. 일단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문제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지 아니했다면 성경에서 말한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성령이 오기 전에 있었던 알았던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신앙한다 이런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좀 쉽고 또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신을 찾고 섬기는 그런 그 수준과 그런 이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어떠한 문제가 드러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열심히 있으면 신앙 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다. 늘 그런 생각에 붙들려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열심히 없어서 신앙의 문제다. 그런 생각에 늘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어떤 그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닌 겁니다. 아까 신앙이 성령의 문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게 열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성령께서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 그 얘기는 늘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꾸 그 성령의 오심을 이제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는 원래 열심히 있었는데 성령 오셔가지고 열심히 더 커진다. 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열심히 뻥튀어지는 것으로 커지는 것으로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그 생각이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어떤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자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섬기면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은 단호하게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앙의 어떤 그 세계에 우리가 맛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세계로 들어갈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냐 우리 열심이냐 이 문제에서 절대로 타협과 절충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냐 우리 열심이냐 이 문제에서 어떤 타협과 절충이 생기게 되면은 그건 신앙이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신앙이 오염돼버리는 거예요. 단지 어떤 신앙이 냄새만 풍길 뿐이지 그건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이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없는 문제 왜 그런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문제, 어떻게 우리가 신자가 되어지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4절 얘기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이스라엘에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인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냐, 그것을 두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안 되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뭐 실제로 이스라엘에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뭐 그들을 업어서 인도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건 비유적인 얘기, 뭔가를 빗대어가지고 지금 독수리 날개로 그 표현을 해가지고 그 신앙의 세계,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독수리를 흔히 이제 하늘의 그 왕, 제왕, 이렇게들 얘기하죠.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서 독수리를 이길 새가 없죠. 그만큼 독수리 힘이 있고 아주 능력, 힘이 있느냐, 그런 언제로 표현되고 있고, 또 독수리는 하늘을 날고 있고 있기 때문에 뭐 땅에서 아무리 힘 있는 존재랄지라도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를 했다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한 이스라엘을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 간 것도 아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그 모세 인도에 따라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제 발걸음으로 이제 걷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애굽에서 뭐 나와가지고 겉으로 오면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서 걷고 있고 생활하고 있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내막은, 실제 내용은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업어서 인도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걷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지금 독수리 날개 업혀 있어. 업혀서 내게로 인도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게 되면은 그건 이스라엘이라고 칭함받을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했다, 너희가 보았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았다, 그것은 이미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한 것을 하나님 행하셨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또 봤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져야만이 그 봤다는 말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 언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습니까? 이렇게 부르면은 결국 하나님께 봤다고 하는데, 행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안 맞는 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과 흡사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듣고 있고, 아니, 언제 그랬다, 본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보지를 못한 것이고, 경험치를 못했다, 이러한 의미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우리가 좀 잘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보면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사실적인 얘기는 없어요. 독수리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내는 그 일이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온 일, 광야로 들어가 살고 있는 일,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 날개 업어가지고 인도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했단 말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 너희 봤다 그럴 때 예,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이 되는 것인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문득 눈으로 뭐 보게 된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늘 신앙,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보았다는 것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분명히 이제 체험하고 본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홍해 사건이죠. 이 홍해 사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것을 보여주는 그 일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이스라엘 애굽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애굽 군대가 다 진멸당하는 이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그런 걸 이제 봤습니다. 보고 경험을 했어요. 경험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면 뭘 믿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홍해 사건 통해서 애굽에 나온 그 모든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것이었군요. 알았다면 그 하나님 믿을 때에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애굽식의 믿음은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애굽식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복 주나 그거예요. 그게 애굽식의 믿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믿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면 그들이 깨달을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자기들 힘과는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독수리 날개 업었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독수리 날개 업혀서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독수리 날개 이외에서 해야 될 게 뭐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날개 이외에서 그냥 독수리만 믿으면 되는 업혔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 업힌 것도 이스라엘 자기들이 펄딱 뛰어서 업힌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그냥 업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날개 옆에 있을 땐 땅에서 뭐 독수리에서 뭐 돌을 던져 별짓다 해도 겁낼 게 없어요. 옆에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열심을 내라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나를 업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어디에 업혀 있는가 이걸 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다인 내용도 결국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활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애굽사는 생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 말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방식이다 그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도 신앙생활이 하나님 인정하신다면 굳이 애굽 나오게 해서 업어서 인도한다 이런 일을 할 필요 없지 않아요. 애굽식 잘 믿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애굽식의 그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 이것은 애굽이 우상 섬겼던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 종교의 상황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를 보내서 그들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독수리는 그냥 단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 했죠. 하나님께서 보낸 독수리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자기 발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다 그 뜻입니다. 믿음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독수리가 아니면 그 독수리가 날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다. 이걸 아는 게 믿음인데 그걸 모르고 그걸 덮어버리고 믿음을 얘기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인간의 주체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낸 독수리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알고 그게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은 하나님이 독수리를 보내서 나를 그 등에 업게 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끌어가셨다. 그걸 아는 것인데 그걸 아는 게 믿음의 내용이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는 게. 그러니까 믿음은요, 인간이 한다는 걸 철저히 거부해 버립니다. 잘라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한다는 걸 자꾸 거부하기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 은으로 된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뭔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이 말을 하나님께로 인도된 다음에는 내가 그 날개에서 내려서 네 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는 믿음의 방식인 거예요. 그 갈라디아 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 상태를 지금 지적을 하면서 충고를 하고 있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게 믿음이 아니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신다. 그 얘기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다. 그 뜻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늘 우리 생각에 십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늘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은 그 예수님의 죽음의 세계, 그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돼 있어요. 가지를 않아요.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받으면은 끝나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에 우리 힘, 다시 말해서 육체로 일하는 게 필요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성령이 인도했고 나머지부터 네가 일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난다. 육체의 힘은 들어갈 구석이 없다. 이걸 아는 게 신앙인데 이걸 모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을 때까지는 성령이고 십자가 은혜고 그만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뭔가를 하는 거, 내가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 그런 생각이 붙들려 버린단 말입니다. 물론 신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맞죠, 맞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냐,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일까? 근데 되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 그 뻔하잖아. 예수를 전도하는 거 이거잖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버리죠. 예수를 전도하는 거 이게 기독교 말의 전도의 의미로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뭐지? 이걸 알 필요가 없다고 여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거 뭐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고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뭐 전하는 것이고 다들 이제 그런 수준에서 어떤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정말 온갖 착한 일을 다 해야 되고요. 일상생활 접어야 돼요. 접고 다 밖으로 나가 전도만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사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물론 우리가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말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본인도 예수 믿는 게 뭔가 무엇인가를 모르면서 예수를 믿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가 뭔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결국 그런 수준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게 전부죠. 열심히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 믿으라 그래봐야 결국 교회에 나오라. 이런 말로 끝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고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게 예수님 말씀이죠. 이 말씀 그렇다 해서 너희가 따라서 인도하지 마 그 뜻 아니에요. 먼저 너부터 생각해라 그거죠. 나부터 생각해라. 이게 뭐냐? 우린 자꾸 나를 믿음에서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난 믿음 생활에서 뭔가 정상이고 바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간주를 하죠. 난 성경도 알고 복음도 알아 이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뭐 성경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어지면 내가 알려줘 내가 믿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오죠. 그게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신자가 자신을 난 정상적인 신자도 아니고 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이걸 안다면요 난 죽은 자야 난 죄 가운데 죽은 자 이렇게 자기를 보게 돼 있습니다. 나를 죄 가운데에서 죽은 자 그렇게 본다는 것은 난 죽었어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자라면 내 마음도 죽은 마음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내가 죽은 자고 그럼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이런 죽은 마음으로 그 예수님 십자가의 마음이 행할 수가 있을까 결국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야.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나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그 신자가 뭘 증거하겠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죠. 아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이고 이걸 알게 되니까 이걸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고 그 전도는 성령으로만 돼요. 그래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전도하시는 거죠. 예수를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그렇게 일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살아가는 신앙의 세계예요. 만약 우리에게 너희 그걸 봤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살고 있을 뿐인데 그 모든 것을 지금 현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건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에게 어떻게 내게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그런 게 없었는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뭐냐 평소에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우리가 돌아보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살아고 있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5절, 6절 보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온 세계는 뭐 다 하나님께 속해 있죠, 본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내 소유라 지칭하는 그런 존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그들을 내 소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언약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에 주어진 혜택 그 혜택이 뭐겠습니까? 죽음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누린 혜택이에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모든 민족을 다 처리한 심판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해 버릴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민족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온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해 죽은 자. 그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실상이에요. 죽은 자다. 그 죽은 자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밀어넣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 죽음에서 미리 건진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건져낸 자들이 죽은 자인데 살았고 죽음의 세계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생명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 특별히 관리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관리한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세계에서 건진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된 이 모든 일들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일로 되어진 일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지금. 따라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업어서 인도하신 것을 본 자, 경험한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증거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자다. 신자라면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나를 인도하신 걸 경험한 자예요. 그걸 아는 자가 신자예요. 그걸 아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아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한 독수리가 우리도 업었는가. 이스라엘은 독수리 날개 업혀서 하나님께 인도되었는데 우리도 그 날 독수리의 날개 업혀서 하나님께 인도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간단해요.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한 독수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독수리 날개가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뭐냐면 애굽에서 그 죽음의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이 어린 양의 피지 않습니까? 다 죽는데 그 죽음의 세계에 이스라엘만 건진받잖아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은 다 죽었는데 거기에 살아나서 애굽서 인도된 것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애굽서 인도되어 나온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 건진받은 자로 애굽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상하게 할 세상 세력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독수리가 하늘에 있다 않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은 땅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땅에서 벗어나 하늘에 있어요.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독수리 날개에 엎혔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에서 이미 건진받았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어린 양 피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다. 그게 세상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이미 벗어났고 보호되고 지킴받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독수리로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독수리는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던 것으로 미리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입니다. 끝까지가.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도 피의 은혜고 능력이에요. 자, 독수리 날개 업히면은 독수리가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업었다고 해서 그 독수리가 날개 엎인 이스라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날개 엎인 이스라엘이 이리 갑시 독수리 이리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독수리가 인도한 대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어디로 인도됐습니까? 하나님께로 인도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만.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냥 업으신 것이 아니에요. 희생의 피로 업으신 거예요. 희생의 피로 우리를 업으셨는데 우리 말을 예수님 들으시겠습니까? 안 듣죠. 듣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신 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죠. 이걸 통틀어 가리켜서 기독교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 사실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독수리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그 속의 내용으로 알게 되어지면은 지금의 기독교 아닌 기독교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뭐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그 아픔과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자 그 말입니다. 오직 거기에 우리 온 마음이 향해지는 것,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다. 이걸 알자는 것이죠.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업어 인도하시려고 십자가 죽게 하신 그 하나의 아픔과 그 사랑과 자비하심, 그걸로 감사하고 그게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 오직 그 길로만 가고 싶어 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자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 오심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님 희생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을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인가 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자라는 게 세상에 대해 누군가 이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군가. 만약에 신자됨을요 세상에 대해서 생각이 되어지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뭘 해야만이 우리가 신자로 생각할 때 인정받을까? 그게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인정받는 교회, 신자됨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인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가지는 거, 그게 신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자, 예수님 희생의 피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항상 얘기하지만은 뭐 다 아는 내용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기독교의 전도가 담겨있는 게 희생의 피를 믿는 살아가는 것 그 내용이에요. 말은 멸지 안 되지만은 그 안에 기독교의 전부가 담겨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모든 게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의 내용이 담겨있는 게 희생의 피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얘기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평생을 두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문제, 그게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죽음 속에 있던 나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다. 이게 기억된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자고 그걸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요. 그걸 제사장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말해서 제사장 한 사람 때문에 사는 나라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온 나라 백성이 그 제사장 덕분에 사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산다. 그 믿음이 있는 나라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죠. 따라서 제사장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은 세상 방식이 아니고요. 제사장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게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되죠. 거기에는요, 은혜를 받았는데 뭘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뭘 해야 되지?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인도되어서 생각하고, 이제 내가 독실에 내려서 매임으로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시작에서 육체로 마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준 역할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십자가로.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게 된 신자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한 도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불러낸 하나님의 뜻이에요. 좋은 일 많이 해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사장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냥 나는 안 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 짚어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순간은 내가 말씀 순종이 되어지는 거 없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깊이 자각을 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으로 한다는 것들이 얼마나 우스운 것들인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치 못할 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 그대로 포기해버려 이것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인해서 주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아 이런 나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말씀을 이루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말씀 순종한테 되는 것이죠. 어느 한 순간도 예수께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성령을 구하는 그게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님 희생에 감사하고 예수님만으로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이 결국 독신에게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걸 보고 있는 신자라 그것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신자됨이 되는 것이죠. 그걸 두고 하나님에 대해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을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제 내 마음을 맞추는 것에만 우리가 온 마음을 두는 거 이게 믿음의 세계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것은 믿음의 길은 우리 생각, 노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요, 어느 정도는 내가 예수 힘으로 왔으니까 남은 건 내 힘으로 가면 되겠다. 그게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생명의 길에는 내가 갈 수 있는 구간은 없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의 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만 바라고 주의 공로만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런 신자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언약을 지키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내 열심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끊는 그런 믿음의 길. 오직 그 길에서 늘 주만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업어서 하나님께 인도했다는 그게 경험되어지면서 감사가 있고 오직 주만 높이기를 소원하는 그런 신자됨.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하나님 일하심에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세상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은혜의 모든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로 간 우리의 일생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에 피 흘린 주만 바라보고 주만 높이면서 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길로만 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